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좀 두 번째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비방하거나 고발하는 자기 분수와 주제에 맞지 않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심판주의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행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즐기고 놀고 음탕하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내용이 15절 16절인데 이 15절 16절에 보면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목적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또 목회라는 주된 목적이 자기의 밥벌이에 있는 또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 있는 그런 사람이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거짓 선생의 모습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발람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시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나귀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 오니까 이제 누가 난리가 났냐면 모압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람이 아니고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손에다가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손에다가 뇌물을 쥐어가지고 보내서 당신이 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데려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는 이 모압 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더 높은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서 이번엔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온 거니까 네가 가도 좋다. 하지만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허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뭐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고집을 부리고 가겠다는 마음을 생각을 갖고 이러면 가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는 안 되는데 정 네가 원하면 뿌리치기가 좀 어려우면 그러면 뭐 가도 뭐 무방하긴 한데 가서 딴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튼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왕을 찾아갑니다. 모압왕을 찾아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길을 가다가 나귀가 길로 안 가고 자꾸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발람이 승질이 나니까 나귀를 채찍질하죠.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이 나귀가 딴 짓을 해요. 그러니까 또 채찍질을 하죠. 나중에 이렇게 막다른 길이었는데 담벼락이 있고 그런데 자꾸 이 나귀가 발람을 담벼락에다가 밀어붙이고서는 자꾸 발람의 담벼락에 비벼지도록 자꾸 뭉기적뭉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이 나귀를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죠.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평생 내가 당신을 싣고 다녔는데 내가 이랬던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네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 그렇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지금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여도 지금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람도 참 신기해요. 나귀랑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저 앞부분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귀가 가로막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이 발람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가 가는 것은 좋지만, 가는 것은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러나 가서는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해라. 이게 허락입니까,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람이 모압왕을 찾아갔습니다. 모압왕을 찾아가서는 이제 모압왕이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바알의 신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모압왕이 화가 나죠. 아니, 나는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돈 다 기껏 받아먹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그리고서는 제발 좀 저주해달라 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세 번 몽땅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람이 자기 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민수기가 그 내용은 달랑이 끝이 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여기까지만 내용을 읽으면 도대체 발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지 말,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갔던 것이 잘못한 것인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발람과 관련된 내용이 민수기 24장으로 끝나고요. 25장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 간음을 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는, 간음하는 그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죽임당하는, 뭐 이게 뭐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도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야, 24장까지 발람 사건이 나오다 25장에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 간음하는 사건이 나올까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쭉 뒤로 넘어가면 31장 그 뒤로 넘어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발람이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 죄를 짓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꾀를 준 거예요. 모략을 주어서 그대로 이 모압 왕이 그걸 시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만 보면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뒤로 가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발람이 뭘 잘못했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잘못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간 겁니다. 애당초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나는 거기 가도 나는 죄를 안 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겁니다. 물론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예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거기 가서 얼쩡거리고 있느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 2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은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모압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참 신기하게도 즉각 듣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곧장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곧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그런 참 귀한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겉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복주시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 계략을 대적들이었던 모압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 그러면 돈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도,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혹은 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이 갈등을 많이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누가 소개를 해서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있냐면 꼭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돈을 줘야지만 뭔가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사회의교에서도 오카노 목사님이 편찮으셨었거든요. 쓰러지셔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 일어나셔서 목회를 하신 다음에는 소위 이렇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오셔서 오카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면 그냥 공짜로 해주시냐? 아닙니다.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않는, 또 일정 부분은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기도해 주고 감사의 표현으로 뭔가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과연 돈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그 사람이 성도를 대할 때 돈을 기준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해서 무언가를 잘못 행동하는 것은 비단 거짓 선생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언가 행동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지도자가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선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뭐 두 말하면 잔소가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목회자에게 사례를 줘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례를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거나 교회 안에 있는 교사가 뭔가를 가르칠 때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참 장애가 생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가, 저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들도 어떤 길, 어떤 것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길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중심으로 잘 판단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튼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선지자, 성도, 그런 사람 이런 모습 되지 않고 늘 주님만 울긋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고 때로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우리를 지도하는 많은 선생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때때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온전한 선생이며 누가 악한 선생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하게 인도하는 자들,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결코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선생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거나 내가 섬겨야 그 사람이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